예수님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는 시작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출발한 장소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지금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이 아니라 세계 제3차 대전의 기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진원지로 집중을 하고 있는 형편이죠. 대표 기도에서도 그같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어떤 편도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 것을 우리가 원해야 되는 그런 크리스천들의 입장이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잘 기도하기 위해서 수요일날 저녁 비전과 기도 밤에도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성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쟁의 진원지가 왜 예루살렘이 되어 있는가? 그 땅은 뭐 그 계속한 분쟁은 1000년 전으로 1000년 전에도 계속 있었던 일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시대의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만은요. 그러나 그 땅은 우리가 이 근대사를 보면 제1차 세계대전 이래 예루살렘의 성지라고 불리는 이 템플 마운트를 두고 종교적인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지산이라고 하죠. 아마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이 템플 마운트라는 곳에 서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 이 템플 마운트에는 이스라엘의 성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이슬람교의 사원이 서 있어요. 알악사라는 마스크가, 회교도 사원이 딱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황금 돔이 있죠. 황금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락, 그 돔 오브 락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있고, 그 황금 사원도 있는데 다 그게 알악사, 회교도 사원 중에 일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지역, 그 장소가 예루살렘의 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크리스천들에게도 소중한 그런 홀리 플레이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를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모리아산이라고도 합니다. 모리아산이라고 하면 금방 기억나시는 사건이 있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쳤던,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시고 여호와 이레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 아브라함의 후손이 퍼지게 하는 그와 같은 진원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성지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율법 속에서 보면은 이 템플 마운트라는 것은 특별한 곳이었어요. 그 흙을, 거기에 있는 그 흙을 가지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출발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출발이 된 것이죠. 구약에서 우리 기억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템플 마운트의 이 시온산, 모리아산은 아니지만 바로 그 마주보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게 감람산이라고 있어요. 감람산.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얘기하기를 승천하신 분은 이대로 다시 이곳으로 오실 것이다. 어디로 오시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크리스찬들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템플 마운트를 두고 이 소유를 두고 계속 다투고 있는 것이죠. 이슬람에게는 그곳이 왜 그렇게 자기들의 회교 사원까지 짓는 장소가 됐냐 하면은 거기서서 자기들 종교 창시자인 모하멧이 승천했다고 믿습니다. 승천한 장소예요. 알라신을 섬기는 모하멧, 모든 회교도들이 그들도 하늘에 자기들이 원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로 모하멧이 올라간 그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싸움이 있었고 거기에 이슬람이 장악을 한 다음에는 거기에 사원을 먼저 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지나오는데 천년이 지난 다음 그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이죠. 나라 이스라엘이, 국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런 배경을 볼 때 이 종교적인 분쟁이 그치지 않을 수, 그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게다가 과학적인 지정학이라는 그 새 개념을 이 대두시킨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 창시자인데 맥킨더라는 이 현대의 이 개념을 이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 어떤 지리적, 그 다음에 정치학적인, 정치적인 면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어떤 그런 형국이고 또 뭐 경제 루트로도 그 반도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를, 그 개념을 바로 말한 사람이, 이 맥킨더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이 지정학적인 위치는 세상에서 가장 절묘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묘한 곳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요, 막대한 석유가 있습니다. 그 앞에 지중해, 이 지중해 연안에는 가스 매장량이 세계 최고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 면에서도 아라비아 전체 반도가 지중해로 나가는 거기에 숨통을 딱 이스라엘이 잡고 있어요. 모든 아랍권의 나라들이 페르시아만과 그 다음에 지중해로 나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묘하게도 그 자리를 딱 잡고 있게 된 겁니다. 그 땅이 원래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잖아요. 예. 그런 것입니다. 너무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 이해관계가 집결되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한데 뭉쳐져서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 분쟁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가자 지구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 팔레스타인의 대변인과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입장을 옹호하는 다른 사람과 이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피터 모건 쇼라는 게 있죠. 이게 뉴스 앵커 쇼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앵커 쇼를 이제 하는데요. 거기에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둘 다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에서 자기들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는 명분을 내세우는 그런 말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딱 하나 공통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그 두 사람 다 뭘 얘기했냐면은 자기들의 명분을 맞게끔 하는 것은 공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의. 공의가 서면 평화가 온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두 사람 다 다른 얘기 하다가 거기에는 똑같이 맞다고 얘기를 해요. 공의.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실은 서로 자기들이 의롭다는 입장을 내세우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그들 스스로에게 일깨워주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그 공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의, 그건 이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사람에게도 참된 공의, 모든 선과 악의 분명한 심판자는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참된 메시아시죠.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공의, 공의는 바로 예수님인데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맞이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교 이건 회교 이건 한결같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거짓된 메시아를 섬기거나 아니면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참된 평화와 의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그와 비슷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너무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요, 황제들이 신의 행세를 하던 로마 제국, 신의 행세를 했죠, 황제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든 동전, 주조된 동전 보면은 황제의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신이라고 적혀놨습니다. 디바인이라고 했어요, 그들을. 그런 로마 제국이 세상 일을 좌우하듯 보였던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시골 구석의 한 아기의 탄생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의 탄생은 세상을 BC와 AD로 나눠버렸죠. 주전 세계와 주후 세계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이제 주님은 다시 오셔서 참된 의로서 세상의 모든 죄와 어둠을 심판하십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교회와 제자들은 그러나 듣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음성은 오직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 음성만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있을 일이 뭔지, 그리고 현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게 그분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가 맞이하는가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비유인데요.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읽으신 거지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누가 복음을 봐도 누가도 이 누가 복음에서 같은 비유 내용을 누가 복음 17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그러니까 처음과 둘째 비유에서도 씨앗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씨 뿌리는 사람도 말씀하시고 밭도 말씀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하죠. 그러나 셋째의 비유에서는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진행이 될 때 처음에 크게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죠. 처음 출발이 크게 뭐 대단하게 진행이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크게 진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미미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즉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그 끝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주를 믿고 따르고 복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어느 시대를 살던 결코 세상 진행되는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진짜 메인 이벤트, 역사의 메인 이벤트인 주 예수의 나라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난리의 이야기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사람이 살던 시대에 난리가 없었던 시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갑자기 격변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행이 되면서 언제나 일들이 터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다시금 일깨워서 바르게 가야 하는 방향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 나라를 메인 이벤트로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보며 아, 진행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오히려 메인 이벤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시죠? 중요한 말씀이죠. 어떻게 더 중요한지 우리가 그래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겨자씨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겨자씨는 이 말씀을 하세요. 겨자씨와 같다. 왜 겨자씨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까? 이유가 있죠. 작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씨보다 더 작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당시에 사람들도 알았던 사실은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씨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잘 몰라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건 다 아시는데 씨는 잘 모르시나 봐. 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까? 야생 난초 씨가 더 훨씬 작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미처 모르셔서 실수하신 그런 말씀일까요? 이 성경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바로 이 부분 같은 걸 딱 꼬집어가지고 성경이 틀렸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적이지 않아, 식물학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실수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씨는 자라게 해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곡식의 씨를 그 씨 중에 가르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씨가 아니라 grain이에요. 곡식.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단어를 사실은 말씀하셨어요. A grain of mustard seed.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도 그래서 이 grain이라는 것을 또 특별하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이 씨를 한정해서 얘기할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러니 틀리신 말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겨자씨라는 표현은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 일상적인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른 부분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건 뭐죠? 믿음이 작다고 해도 그 순결한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일상적인 표현으로 쓰는 말들이 있죠. 아주 조그만 거 얘기할 때 뭐라고요? 조금 주는 거 가지고 이 쥐꼬리만큼 주고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가장 작지만 가장 작은 양으로도 아주 확실하게 존재감을 과시하는 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상당히 팍팍 쏘는 맛이 있잖아요. 그죠? 겨자씨가 강한 겨자씨 머스터드 시드 맛은요 와사비보다 훨씬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 와사비는 조금 달짝지근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홀스 레디시로 만든 그 와사비도 아닌 겨자씨도 아닌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이 겨자씨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한 거는요 훨씬 강해요 맛이. 네. 자, 그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시작 스케일이 아주 미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진행은 그리고 출발은 아주 미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충분히 알지 못했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땠습니까? 시들해져서 떠나버리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시는 침례 요한조차도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거대한 변화가 펑 터지면서 출발할 것을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조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죠. 예수님한테. 그래서 뭐라고 묻게 합니까? 오신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까지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은 작아 보입니다.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겨자의 특성이 그렇듯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고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 맛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일은 세상이 도무지 막지 못합니다. 그것은 겨자씨가 나중에는 나무와 같이 커진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은 분명히 창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 제자들을 세상에 볼 때 겨자씨보다도 더 미미한 무리들이었잖아요. 아무도 눈여겨볼 어떤 그런 하등의 그런 뭔가 매력적인 모습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뭐 능력도 그렇고 숫자적인 우수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배경도 밋밋했어요. 그저 미미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출발은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복음과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순전한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에 임하니 그들은 그 길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혼란 중에 있지만 그러나 이 전 세계 혼란 중에 오직 흔들림 없이 생명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 말씀을 하셨기에 요지부동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긍정의 메시지예요. 이 세상에 그저 이 잡다한 어떤 거짓된 어떤 긍정의 메시지보다 진정 긍정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메인 이벤트로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시작과 과정은 힘들지 몰라도 나중은 어때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분명히 창대하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작지만 떨어져 자라면 아주 분명한 변화를 가져오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요 마음에 시작된 사람은 누구이건 간에 분명한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출발은 참 작아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마음에 임하고 그 뿌리를 내릴 때 그 사람조차도 변화의 어떤 그런 역동성을 처음에 잘 많이 깨닫지 못합니다. 출발이 작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정말 진리의 복음, 예수 생명의 말씀이 오면 그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새로운 맛이 생긴 것입니다. 영생의 맛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상을 보던 시각이 새롭게 바뀌죠. 하나님 없이 생각하던 인생관, 인생 계획, 생활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이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약속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이 삶의 중심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아이덴티티를 확인할수록 그 어떤 삶의 모습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들어오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믿는 자에게 주는 위로와 확신과 소망은 정말 큰 것이죠. 믿음으로 살 때 때때로 스스로 우리가 작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힘이 없는 듯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장래를 볼 때 장래를 헤쳐나갈 생각을 하면 할렐루야 하기보다는 한숨 쉰 다음에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겨자씨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고 확신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의 미미함이, 믿는 자의 삶이 미미한 것은 단지 출발일 뿐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바를 그 사람의 삶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삶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해질 때가 있죠. 연약한 무릎이 될 때 다시 고쳐 세우고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일어나라 하는 말이죠. 힘을 얻으라 합니다.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얻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루어질 일은 겨자씨같이 작게 시작되어도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더 강대해질 것이고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언제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죠. 그러나 그 전에도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되면 세상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은혜 속에 있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보편적인 은혜를 더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커가는 결과 예수님께서 새들이 깃든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새들이 깃든다고 그랬어요. 자, 이 새들은요, 첫째 비유를 보면 씨를 뿌렸는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 땅에 그냥 뿌려져 있는 씨를 새가 와서 물어갔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새가 악한 자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항상 우리 같은 단어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어요. 지금 이 겨자씨 비유에서는 일반적인 세상 무리들을 통틀어서 새들이 깃드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도 또 이사야서도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근데 큰 나무가 일어납니다. 그 나무에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무, 큰 나무에 그 가지에 온갖 이 날짐승들이 깃든다. 그런 것이었어요. 결국은 그것은 그 느부갓네살이 큰 제국을 이루고 통치 아래 혜택을 입는 백성들을 말했던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 원리로 인해서 세상에 못 사람들조차 보편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은 다른 문제죠. 그러나 적어도 이 세상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그런 일은 겪지 않고 그래도 버티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어떤 일어난 그런 사건 보도를 보면서도 또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보도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악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사회에도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도 그래도 소망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 18살, 16살밖에 안 된 이 청소년들이죠. 사내 아이들이 한 행인을 차로 쳤어요. 일부러 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차로 또 짓밟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필리밍을 했어요. 찍었어요. 찍으면서 희희낙낙거리고 그러니 그걸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으니 안 잡히겠어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잡혀서 자신들의 범죄를 스스로 자랑한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이제 그 법정에 서가지고 죄값을 치르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법정에서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웃음을 참지를 못해요. 계속 웃어요. 여러분 법정에 섰을 때는 무슨 드럭에 취해가지고 그냥 웃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영혼이 부패했도록 이미 그 어린 나이에 부패해질 대로 부패해져 있어요. 사람의 이성을 상실한 거예요. 도덕성이라는 것이 없는 세대에 자란 겁니다. 여러분들 도덕과 윤리성이 지금 자란 세대에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전달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식이 상식이 아닌 것이 되는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청소년들 상담을 평생 해온 이전에 무신론자였던 여성이요, 상담하는 사람이요, 무신론자였어요. 여성이 자기 자식이 이제 12살이 된대요. 근데 그 아이에게 사람이 살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없이 윤리를 얘기하고 선과 악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떤 근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깊이 생각을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 없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 원리 없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짐승과 같아요.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 뼈대까지 부러뜨려 먹는 그런 세상. 그걸 거짓된 그런 사람들의 사는 철학처럼 약육강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퍼뜨렸던 그런 근대 역사 아닙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조차 자칫하면은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거짓된 이야기에 하나님 나라를 원리로 삼지 않고 살면 넘어가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론을 사람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된 일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알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진행은 미미하지만 반드시 크게 될 것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메인 이벤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이 임하고 그것이 커지는 것을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욱더 진행되기를 원하는 삶을 힘써야 된다. 이거 우리가 살도록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역사죠.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은혜를 입게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요 작고 미미하게 보여요. 출발이 눈에 띄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임한 사람은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의 강렬한 말처럼 순전한 복음이 그 가슴에 임한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요, 염려가 가득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제자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세상이 난리다 난리다 할 때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는 일을 더욱더 기뻐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사람 곁에 있는 주변 어두운 세상도 그 사람을 통해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 은혜를 맛보고 자비를 맛보고 안정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또 우리 참빛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